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몇 주만 이죠? 2주 비고 3주 만에 이렇게 함께 보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기억하고 찾아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조금 덜 익숙할지도 모르겠지만 집중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죠? 한 10개월 됐나요? 겨울 수련회 때 한번 다뤘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뤘어서 넘어갈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신뢰하고 또한 다른 관점에서 다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해 봅시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있습니다. 서점에 한번 가봤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한 권을 집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를 들춰보았습니다. 김연아의 자서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에게는 좌우명이 있는데 하나는 no pain, no gain, 또 하나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두 가지 좌우명이 자기를 지켜줬다라는 고백이 써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 내가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마다 no pain, no gain, 내가 이것이 그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통한 과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 포기하는 이유는 그 고통이 끝나기를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더라도 이 고통이 지나간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가 견딜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친구, 감동 먹었습니다. 와, 멋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훌륭한 사람, 젊을 때 성공한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좌우명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명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페인 노게인으로 그냥 해볼까 했는데 요즘에 너무 유명한 거라 따라하는 티가 팍팍 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 또한 좀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좀 모르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장에 적힌 책들을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감동적인 구절이나 성경 말씀이나 뭐 그런 거 없을까라고 이 책, 저 책 한번 들춰봤습니다. 아, 책 한 권이 보입니다. 예전에 한번 샀다가 3분의 1 정도 보고 그만뒀던 책인데 시즌 1 날 시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크 헬리로 책이었는데 한 그 성경 구절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어로 하면 좀 더 멋있어 보입니다. 시즌 1 날 시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이가 어떤 상황을 맞건 맞이하지 않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때를 만나거나 때를 만나지 못하거나 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때와 상관없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살겠다라는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그것을 읽고 감동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내 좌우명은 시즌 1나 시즌이다. 요즘 잘 쓰지도 않는 거고 남들의 보기에도 그게 무슨 말이지라고 할 만하고 알고 보면 성경 구절이고 꽤 퀄리티도 있어 보입니다. 노페인 노게인보다 유명하지도 않고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널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어디부터 알리기 시작할까요? 예, 사이 대문에다 적어놓습니다. 예, 페이스북에다 적어놓고요. 예, 트위터에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핸드폰 액정화면 맨 앞에 뜰 수 있도록 적어놓습니다. 시즌 1, 난 시즌.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당신에게 좌우명이 있냐고 물어보면 이야기합니다. 아, 나의 좌우명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좌우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적어놓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좌우명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꽤 멋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좀 신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철학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뭔가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왠지 나도 김연아만큼은 아니라도 꽤 성공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닮아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연아와 이 사람,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스토리 하나 더 얘기해보죠. 여기서는 이 포인트를 잡으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쁜 짝 좋아하잖아요. 6년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 이쁜 짝이라 앉아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의 그런 행운이 6년째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중 1, 2, 3, 고 1, 2, 3 동안 그 아이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3 때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쫓아갔을까요? 안 쫓아갔을까요? 제 성격엔 쫓아갑니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을까요? 찾아냈습니다. 요즘 시대는 쉬운 일이지만 그땐 굉장히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 당시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찾으려면 앨범 뒤져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앨범 하나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전공이 피아노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는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라흐마니노프가 사람이란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지금 아닌 척 웃고 계신 분들, 정직하게 사세요. 알았어, 니네는?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 라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CD샵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뭘 샀을까요? 라흐마니노프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뭘 샀을까요? 차이콥스키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쇼팽도 샀습니다. 여자애가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사람들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선율을 외웠습니다. 어디 가서 이 곡이 나왔을 때 제목을 암기할 수 있도록, 아 이게 누구의 몇 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도대체 왜 몇 번이라고 짓는지 지금도 짜증이 나지만, 고유명사로 지어놓으면 좀 더 쉬울 텐데, 뭐 몇 번 디잔초 제일 싫습니다. 외우기 힘들어요. 해보셨습니까? 듣고 외웠습니다. 그 곡이 나오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곡들에 대한 대략의 평들도 읽었습니다. 아 이런 이 곡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 곡에 대해서는 이렇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평을 그대로 얘기하면 걸리니까요. 레포트를 쓰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백규대, 문장 패턴을 바꾸고 내 의견을 첨가하라. 이게 우리가 대학 4년 동안 배운 유일한 가치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갔을 때는 또 한 번 그런 화제가 떠오를 때 얘기를 좀 길게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이랑 4번은 잘 연주되지 않습니다. 2번과 3번이 가장 많이 연주됩니다. 2번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3번은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합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4번은요, 3번은요, 그 피아노 기술의 최극치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황대한 곡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자들은 기술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라흐마니노프를 굉장히 좋아한다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휴니 앞에서 굉장히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 그런 식으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2번을 좋아했습니다. 2번과 3번의 차이점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 의견도 붙였습니다. 왜? 아, 난 전에 쇼팽을 좋아했었는데, 쇼팽은 좀 서서히 다가오는 터치의 선율이라면 라흐마니노프도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다. 홍실더 수준 있어 보인다. 제가 라흐마니노프를 진짜 좋아했을까요? 전 지금도 쇼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라흐마니노프는 못 알아먹겠습니다. 특별히 3번은. 근데 전 2번과 3번을 좋아하는데 변별을 보여야 됩니다. 걔 좋아하는 거 나 좋아한다고 하는 거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다.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쇼팽을 좋아한다는 건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라흐마니노프 2번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3번을 좋아한다고 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그 아이에 연락된 1년 동안 피아노 협주곡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도 피아노 협주곡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빨도 세울 수 있었고요. 정보량도 나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아이를 볼 일이 별로 없어졌고요. 그냥 친구가 되고 그렇게 큰 호감도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다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라흐마니노프. 한 10년쯤 지났을까? 우연히 사놓은 CD가 있으니까 그냥 우연히, 진짜 우연히 한번 틀어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배경음악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CD 지적거리다가 가요도 듣기 지겹고 찬양은 부담스러울 때 그냥 깔아놓고 싶은데 왠지 새로운 걸 듣고 싶어서. 근데 한 15분인가 흘렀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래서 좋아했나 보다. 아, 이런 느낌이 있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몇 악장인지도 모르겠고 2번인지 3번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라흐마니노프 이런 느낌이 있구나 라는 미묘한 것이 하나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엔 가끔 듣습니다. 지금도 제 MP3엔 라흐마니노프가 있습니다. 몇 번인지 잘 몰라요. 그냥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라고요? 말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10년 전에 라흐마니노프, 10년 뒤에 라흐마니노프, 10년 전에 저와 10년 후에 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까? 10년 전에는 제가 그 피아노 협주곡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까?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제가 그 피아노 협주곡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10년 전에 그 곡은 저에게 음악이 아니라 악세사리였고, 음악이 아니라 친교였으며, 음악이 아니라 제 지적 허영이었습니다. 있어 보이고 싶은. 저에게 음악은 아니었죠. 물론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가운데 쪽에, 내 마음의 정서를 터치하는 음악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저쪽에 내 지적 허영을 채워주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악세사리였습니다. 악세사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내 내면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 보여지는 나, 다른 사람에 대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런 약속도 없으신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머리를 하시고 귀걸이 커다란 걸 링으로 다르신 다음에 불편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부츠를 신고 집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미친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화려한 모습이 좋더라도요, 집에서 혼자 아무도 안 만날 거면서 스모키 화장을 하면요, 꼭 치유가 필요하신 겁니다. 악세사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춰지는 내 모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저에게 음악은, 그 음악은 저에게 악세사리였습니다. 좌우명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이 사람, 새로운 좌우명을 갖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김연아처럼 좌우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만한 그것이 있죠. 하지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좌우명이란 어디 가서 자기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 드러낼 만한 지적 허영이 하나의 장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악세사리죠. 김연아에게 좌우명이란 자기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젠 정말 그만하고 싶을 때 자기하래도 움켜잡았던 동아줄 같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No pain, no gain.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읊조렸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두 사람에게 다 좌우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다릅니다. 나를 치장하는 악세사리로 내 마음의 바깥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를 지켜주는 기준으로 내 마음의 안쪽에 있는 것인지, 나를 치장하는 악세사리로 내 바깥쪽에 있는 음악인지, 나의 정서를 그래도 위로하는 음악으로 내 안쪽에 있는 것인지. 그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예전의 라흐마니노프처럼, 그저 얘기하는 좌우명처럼, 그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시즌 오라 날 시즌 제 좌우명입니다. 어디 가서 이것을 좌우명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말하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제가 상황에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성공 가능성을 재면서 인생을 결정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읊조리는 얘기입니다. 때를 얻어 성공할 것 같으면 하고, 때가 아닌 것 같으면 참고, 때를 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꿈꾸는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라.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음악을 사랑하십니까? 하지만 오늘은 좌우명에 대한 설교나 음악에 대한 설교는 아니겠죠.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안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바깥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엔진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악세사리입니까? 본문도 들어가기 전에 뭐 너무 긴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하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 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소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좀 더 덧붙여볼까요? 예수님이 표현했던 두 소경에 대해서. 한 명에서부터 출발합시다. 한 사람의 소경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어디로 움직일지 망설여집니다. 어디로 움직이든 더듬거리게 됩니다. 발끝도 조심스럽게 움직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궁금하고 답답한 중에 있습니다. 이 소경이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섰을 때 옆에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네가 어디 서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너는 지금 무대 위에 서 있다. 너는 조명 아래 서 있다. 네 세 발짝 앞에는 계단이 있고 네 앞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아,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얘기해 줍니다. 자신감 넘치게, 당당하게, 그리고 꽤 맞는 말들을 나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경은 그가 부럽습니다. 아, 이는 알고 있구나. 이는 보고 있구나. 좋겠다. 의지하게 됩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줍니다. 네가 보이지 않고 더듬거리는 게 힘이 들다면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갑니다. 전처럼 더듬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처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보는 사람인데 나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걸어갑니다. 이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옆에 눈을 뜬 사람이 지켜봤더니 한 소경이 다른 소경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한 소경이 보지 못하는 다른 소경에게 자기는 보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에 굉장히 감동하며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그 소경이 참으로 평화로운 표정으로 그 소경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서 있는 그 눈이 보이는 사람 입장에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성경은 지금 이 두 소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 따라가는 소경을 눈에 티가 낀 자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소경을 눈에 들보가 낀 자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소경, 앞에서 끌고 가는 소경, 두 사람의 소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앞사람의 문제점을 훨씬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눈에 들보가 낀 자. 앞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 뒷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좌우명도 없고요. 전 클래식엔 관심도 없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앞사람은요. 그것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소경처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앞사람은요. 내가 소경이 아닌 것처럼 드러날 때 이 소경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 느낌이 좋습니다. 내가 소경이 아닌 것처럼 내가 보는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나열해내면 그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은 자기가 보는 줄 알고 자기를 존경하고 따라옵니다. 그렇게 봐줄 때 나는 마치 보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경에게 보이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때 내가 보는 자인 양 스스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얘가 좌우명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와 해주면 내가 마치 좌우명을 가진 사람인 양 느껴지고 내가 말도 안 되는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한 얘기를 주워들어서 나열했을 때 와, 너는 마치 클래식 매니아인 거구나 라고 보여지는 그 느낌, 그렇게 봐줄 때 내가 마치 신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클래식 매니아인 것처럼, 내가 마치 신앙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봐주는 그 느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런 것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눈에 들보가 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지 않습니다. 있다라고 전제합시다. 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중의적이긴 하지만 일단 있습니다. 마치 그 좌우명의 사람이 좌우명이 있는 것처럼 그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양 했던 사람이 음악에 대한 정보량과 지식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신앙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세사리로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에 악세사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입에 피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왜 맞는지. 종교적인 화제에서 기독교인으로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고요. 기독교인을 보여지는 것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인도를 하거나 셀라눔을 하거나 거기서 어떤 용어로 말하고 어떤 대사로 말하고 어떤 의미로 말해야 되는지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여기서 믿는 척하는 거야. 난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데 여기서 있다고 내가 흉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름대로 하나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캐내서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얘기들을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시즌1 날 시즌에 그 말에 감동한 정도에 아, 하나님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나 알라보다는 그리고 어느 사원의 뭐 시바나 어떤 무신론자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것보다는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라는 폴더에서 하나님은 단연 1등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하고요. 다른 종교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근데 문제 뭔지 아십니까? 이 폴더가 삶의 저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근간이나 기준이나 철학이나 신념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내가 조금 더 깔끔하고 지성 있고 착하고 매너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액세서리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 아십니까? 자동차를 비교할 때요. 여러분, 내 차의 엔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옆 차에 뭐가 부러우십니까? 엔진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후방 카메라가 부러우십니까? 어떤 때 내가 진짜 화가 나나요? 자동차에 대해서. 엔진이 고장날까 봐 전전긍긍하십니까? 기스라도 날까 봐 전전긍긍하십니까? 자동차에 고를 때 뭘 많이 고려하십니까? 진짜 엔진입니까? 아니면 색깔입니까? 왜 그 차를 사셨습니까? 디자인입니까? 아니면 엔진입니까? 아세요? 사람은요. 신앙이 당신 인생의 악세사리는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신앙이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악세사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차를 타면서 아 내가 누구에게 보여줘야지 라고 그 차를 고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차를 고르는 거에 있어서 악세사리처럼 고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이진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차에 기스라도 하나 나면 아, 왜 이렇게 몰입이 안 되는지 알겠어요. 차가 없죠. 미안해요. 뭐가 있니? 아이폰으로 할까요? 그것들에 더 신경 쓰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에 감동하고 내가 언제 교회에 와서 그런 영적인 얘기를 떠들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 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난 그래도 잘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소경들이 와 해주면 마치 내가 보는 사람인 양 느껴지고 근데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엔진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시금석이 돼서 그것이 나를 리드합니까? 그 신앙이 있으십니까? 신앙이란 자리는 원래 맨 바깥이 아니라 맨 가운데가 아닌가요? 그렇죠? 철학보다 어떤 내 좌우명보다 신앙이라는 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다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것이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보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엔진입니까? 액세서리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을 좀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얘기를 떠들어 다니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아주면 내가 마치 있는다고 느끼는 그 소경의 손을 잡고 자존감을 회복한 소경은 아닙니까? 진짜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소경이 이 소경을 끌고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이 있다고 자기가 막 떠들어대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하니까 내가 마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내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영향을 미쳐하면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는 당나귀가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조언 몇 명 앉혀놓고 얘기할 때, 내 친구 한 명 할 때, 뭐든 상담할 때, 내가 교회에서 뭔가 내가 나눔을 했는데 사람들 감동적으로 들을 때,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 신앙인 것처럼, 그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즐거움이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정말 보이는지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정말 보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걸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액세서리입니다.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원래 출발점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정말 주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당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너는 그러냐라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을 거잖아요. 아, 그렇지도 않을 거잖아 정도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걸 얘기해 봅시다. 지난주 설교가 원수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원수사랑이라는 신앙이 이 사람에게 내적 가치인지 아닌지 한번 나눠봅시다. 아, 원수사랑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내 내적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는 내적 가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엔진인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진심으로 동감했습니다. 진심으로 결단했어요. 내 모든 원수들, 내가 다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이 나아지리라고 바라보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오는 기대감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자고 결단했습니다. 맨 가운데 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다 원수예요. 다 원수 같아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아, 일단은 범규는 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뢰하자. 예진은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뢰하자. 그래서 두 명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림을 봤더니 저게 변할까 생각이 듭니다. 담비를 봤더니 아, 쟤는 진짜 안 변할 것 같고 호중이는 쟤는 나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쭉쭉쭉쭉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 봤더니 100명을 내 주변 인간관계 100명 중에 3명은 내가 그래도 사랑하고 기대감으로 볼 수 있겠는데 97명은 기대감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나름대로 절망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기준에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신앙의 중심인 사람입니까? 액세서리인 사람입니까? 신앙의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성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같이 내가 그 변화의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지. 이 사람은 중심을 받아들이고 몇 명을 하고자 해 세내고 많은 부분을 못하는 거에 안타까워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A. 아주 좋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뭐 쟤는 원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별로 안 그러고 있는데라고 폄하될 수도 있겠죠. 그건 주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폄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B.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 사랑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원수 사랑했다고 결단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바라봐요? 아니요. 그냥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원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설교 한번 들었다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지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 원수 사랑이었어요. 근데 내가 얘랑 관계가 안 좋은 걸 모든 애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쌩 까고 가면 내가 설교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이쯤에서 한번 인사를 건네주는 건 한 3주만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4주째면 무슨 설교인지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렸을 거니까. 그때 한번 웃어주면서 인사하려고 노력하는 거, 나랑 관계가 안 좋은 한두 사람이랑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는 의지를 조금 보이는 것 정도면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죠. 본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 난 다 했다. 난 잘하고 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설교는 잃어버립니다. 그 기준도 잊어버리고요. 왜요? 악세사리에서 충분할 만큼 했습니까? 했으니까. 무슨지 알겠습니까? 성숙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세사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성숙도에 비해서 오히려 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더 성숙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내가 그저 친했던 사람은 이제는 사랑의 관점을 바라보려고 했고 나머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관계를 볼 때 큰 변화는 없죠. 근데 이 사람은요, 포인트를 딱 짚었어요. 내가 99명이랑 대면대면 해도 100번째 제일 안 좋은 애랑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얼마나 은혜로워 보입니까? 원수사랑 하려고 했더니 내가 3년 전에 이상하게 관계가 헝클어져서 쌩까고 지냈던 애랑 인사를 했다. 내 자신의 자부심 느끼고 내 주변 사람에게 한번 해볼 만한 가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뒤에서 심지어는 목사가 볼 때도 얘는 듣고 그저 지나가는 자인 것 같고 얘는 굉장히 들으면 실천하는 자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분별할 눈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봐서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분별할 방법을 딱 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예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열매로 알려라. 그날 보면요, 얘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한 1년 보면 알죠. 얘는 1년 동안 꽤 여러 명이 돼 있을 것입니다. 얘는 그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애예요? 악세사리네요. 얘는 어떤 애예요? 진짜 그런 애죠. 사과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사과나무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 누가 찾아오는데 사과나무처럼 보이고 싶어서 몇 개 달아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가르쳐 듣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속지 마세요. 제 설교를 보지 말고 제 삶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조금이나가 지가 말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세요. 그게 아니면 그거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쉽게 속지 마세요. 하지만 누구보다 너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난 나름대로 그렇게 떠돌아다녀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도 그렇게 얘기한 동안 그런 것 같기도 하니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1년, 2년 꾸준히 바라봤을 때 여러분 안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악세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내가 너무 신났나 봐요.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설교는 따뜻한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얘기만 더 하죠. 하나, 폴더의 문제로 얘기했어요. 가운데를 끌고 오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지만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얘기로 갑시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남자친구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언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PC방에 가지 않았을 땐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무실에 있거나 PC방에 가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여자애는 나를 사랑한다고 잘 못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남자애는 억울합니다. 왜요? 난 얘를 제일 사랑하는데 얘가 자꾸 내 사랑을 몰라주니까. 여자애는 좀 섭섭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사회적으로 일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우선이고 지가 노는 취미에 빠지면 그게 훨씬 더 우선이 되는지 라고 섭섭합니다. 둘 사이에는 넌 내 마음 몰라준다, 넌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여자 중에 가장 사랑합니다. 남자는 그래서 난 널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 너만 사랑하고 너만 나에게 여자다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 이 연애라는 폴더, 이 여자라는 폴더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기보다는,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기보다는 세네 단계 협쪽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내 사회적인 성공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옆에는 스타크래프트2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옆에 친구들이 있고, 그 옆에 연애 폴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도요, 이 폴더가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 한 세상 모든 여자를 이겼어도 스타2는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로맨티스트입니까? 이거 병입니다. 근데 이 폴더가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보다, 오락보다, 내 사회적인 성공보다, 무엇보다 로맨티스트는 뭐예요? 티스트는 뭐예요? 가치관입니다. 로맨스가 가치관인 사람이란 게 뭐예요? 가장 중심에 로맨스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자는 뭐예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죠. 뭐마저 이겼습니까? 철학과 신앙마저 이긴 진정한 비너스의 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자분들 로맨티스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심도의 위치를 보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가끔 하나님보다 부처가 좋아서 마음이 떨리는 분 계십니까? 자꾸 모스크에 마음이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로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팔이 8개는 씨바 신상을 보면 왠지 주님보다 권능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라는 신에 대한 태도란 폴더에서 하나님은 탑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이타적, 나는 우상숭배 전혀 하지 않고 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묻는 건 그것입니다. 그 폴더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폴더 내에서 탑인 건 알겠는데 그 폴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건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장 가운데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 다른 걸 갖다 놓은 사람에게 그 우상을 치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로맨티스트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헤어지라고 하셔서 이 여자는 못 버립니다. 뭐 그러십니까? 좋겠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인도, 지옥, 아프리카 어디든 갖고 갈 수 있는데 저는 9시간 반은 자야 되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거기에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좌우명을 이기고 신앙을 이기고 철학을 이기고 가장 가운데 서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도지 맨 마지막에 다가오는 예수를 처음 믿으라고 할 때, 교회를 처음 다니라고 할 때 네 가지 얘기를 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는 얘기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겠습니까? 뭐라? 무엇으로? 주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멀구나.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서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내 마음의 가운데로 가지고 오자 하는 그 과정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시는 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을 내 마음의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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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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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부처조차 이기지 못하고 세학적인 어떤 철학조차 이기지 못했던 하나님이 철학을 이기고 종교를 이기고 연애를 이기고 돈을 이기고 성공을 이기고 취미를 이기고 습관을 이기고 내 마음의 가운데로 점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다른 우상들이 내 마음의 가운데 서서 안 되었던 그것들이 깨트려지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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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들어오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걸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우리를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초대하십시오. 난 이랬구나. 난 이런 놈이구나. 나는 신앙이 악세사리인가 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뭐 너무 그냥 하나님 하는 건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기엔 너무 머니까 주인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 주시옵소서. 점점점 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을 하나님을 초대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대형 편면 TV를 사서 침대 위에 놔보십시오. 어쩌라는 얘기인지. 냉장고를 사서 코드 뽑은 다음에 문 현관 앞에 놔두십시오. 그게 어쩌라는 얘기인지. 있을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으나 그것을 악세사리처럼 달고 다니시니까 부담스러우신 겁니다. 귀는 찢어질 것 같이 무겁고. 여러분들 신앙을 가졌으나 그걸 지고 다니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아, 편한 옷이 아니라 불편한 옷이구나. 신앙은요, 악세사리처럼 달고 다니거나 남에게 보이려고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사용하시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정말 마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소경의 손을 따라잡고 가는 소경.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 말만 믿고 따라간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손 잡고 따라가십니까? 그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장님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가 눈을 뜨지 못하는 그가 눈을 떴는지 어떻게 할래? 혹은 어찌어찌 교회는 다니게 됐는데 내가 조금 성숙했던 신앙, 내가 약간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말해주고 드러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하는 그것에 기뻐서 그 손 잡고 가십니까? 교회 나는 이유가 내가 그래도 돌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내가 오히려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내가 그들을 돕고 그들이 나를 돕는 그 손 붙잡고 둘이 눈먼 상태로 걸어가십니까?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고자 하십시오. 신앙은 주가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념보다 강한 게 신앙이 아닐까요? 철학보다 강한 게, 좌우명보다 더 강한 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해내며 결정해주는, 그 상황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그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리라.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치관에, 내면에, 삶에. 교회는 교회라는 사회에 껴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회에 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을 교회생활 하셨지만 그건 모르겠다고 하면, 내가 교회 내에서 입지가 나아졌고 평가가 나아졌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끼는 소속감과 자부심은 나아졌으나 내가 진짜 내면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